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은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듣고 읽어서 잘 아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첫 번째 기적으로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자칫 망칠 뻔했던 그 잔치를 100배나 더 풍성하게 만드신 기적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 기적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요한 믿음과 또 그 잔치집 종들의 아주 적극적인 순종으로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지만 또 기적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물론 기적이 주가 아니고 기적은 말씀 뒤에 따라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항상 기적이 동반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일상생활이라든지 상식 같은 거 이런 것을 시시하게 생각하고 무조건 기적이나 요행을 바라는 것은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적을 남발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기적이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절박한 사정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또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형성이 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상황은 절망적인데 믿음이 뜨거울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상황은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데 믿음이 뜨거워가지고 말도 되지도 않는 하나님 말씀 듣고 감사하고 상황이 안 좋은데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믿고 밀어붙일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꼼짝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습니다.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나서 그들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모세의 설교를 듣고 어찌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그들이 다 사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고 또 예수님 때 사흘이나 굶어가면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사흘 동안에 집에 가지도 않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냥 보내면 기진맥진해서 죽을 사람도 있다는 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딸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나서 절망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도 안 되는 도저히 말도 딸이 죽어버렸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이해가 안 돼도 끝까지 갑니다. 그랬을 때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아무 때서나 함부로 불뚝불뚝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기적적인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이나 중병으로 고통을 받고 또 우울증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분도 있고 요즘에 보니까 암 환자들이 또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가슴이 굉장히 아파요. 청소년들도 또 젊은 분들도 나이 드신 분들도 암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고 있고 또 아무리 애를 써도 오랫동안 길이 잘 열리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말 못할 사정으로 깊은 침체에 빠져가지고 다 이 주님의 기적이 필요한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예배 드리면서 기적의 은혜들 많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는 혼인잔치 도중에 발생한 위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한 동네에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과 또 그 제자들까지 다 초청이 되었습니다. 아마 예수님 가정하고 좀 관계가 있었던 그런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창 잔치가 진행되는 도중에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주인이 손이 작았는지 아니면 생각보다 손님이 훨씬 많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의 흥도 깨고 자칫 잔치를 망칠 수도 있는 아주 난감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 인간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똑똑하지만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살면서 생각하지 못한 많은 변수들, 미처 예상치 못한 변수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신만만했지만 막상 당일에 배탈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사가 나거나 이러면 시험을 잘 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건강관리를 잘 한다고 했지만 금진에서 암이 갑자기 이렇게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건강검진에서 암이 발견되는 것은 사실은 복이지요. 또 조심조심 한다고 했지만 갑자기 사고가 납니다. 부도가 납니다. 또 이번처럼 태풍이 오고 뭐 서울 강남 지역에 물폭탄이 있고 이런 것으로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미래를 모르는 어리석은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되는 사람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성공해도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생겨도 아이들은 다 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부모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뭐 똑똑하고 공부 1등 한다 그래가지고 부모님 도움 필요 없는 아이 없습니다. 뭐 얼굴이 잘생겼다 그래가지고 부모님 도움 필요 없는 이런 아이들도 없습니다. 다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믿는 구석이 있을 때 안심을 합니다. 내게 안 믿는 사람들은 돈이나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지식이나 인맥 같은 게 이런 게 있을 때 믿는 구석으로 이런 걸 삼고 안심을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이 진짜 어려울 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돈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물론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비로 줄 수는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목을 매는 것은 그라도 있어야 덜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구석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온 천지를 만드신 주권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인생 전체와 미래 전부를 다 책임지고도 남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진짜 위기가 오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절망하지만 완전히 절망 안 합니다. 자살을 전혀 안 하는 사람 없지만 조금 자살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조금 절망하다가 조금 침체되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지고 도우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가 평소에는 모릅니다. 평소에는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죽느냐 사느냐 하늘과 땅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 주인은 대책이 없습니다. 갑자기 당황스럽죠. 주인은 속수무책이었지만 한 사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그 문제를 바로 예수님께로 가지고 간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마 마리아는 평소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생기면 늘 예수님께 가서 의논을 한 것 같아요. 장남 예수님과 의논하는 습관을 가졌고 그때마다 예수님도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지혜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마리아의 이런 습관은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이번에도 평소 그 습관대로 문제가 생기니까, 물론 그 잔치집의 문제지만은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예수님께로 가서 의논을 했는데 사실은 대박이 터진 거죠. 이 첫 번째 기적이 이것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좋은 습관을 가진다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힘이 막 어렵고 힘들 때마다 술을 마시는 습관, 자동적으로 가서 술을 마시는데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위장이 빵꾸가 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술만 마시면 두들겨 부수는 분도 계십니다.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사람을 패면 어찌 됩니까? 이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두들겨 부수는 그런 습관,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제 아버님은 믿기 전에 술만 드시면, 믿기 전에 술을 드셨거든요. 술만 드시면 집에 와서 발을 씻습니다. 발을. 얼굴도 씻었던 것 같긴 한데 발을 씻고 주무세요. 말없이 조용히 주무십니다. 이게 좋은 습관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발을 그리 씻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버님 그걸 보고 집에 들어가면 꼭 발을 씻습니다. 손은 안 씻어도 발은 씻습니다. 이게 본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화가 났을 때 화를 잘 삭히는 이런 습관, 나름대로 삭히는 방법을 터득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이렇게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습관, 이런 것은 아주 좋은 것이고 손만 잘 씻는 습관 가져도 질병을 많이 방지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좋은 습관은 자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 우리는 기도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데 기도하는 습관이야말로 아주 중요합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아다리가 되면 대박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위기 때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기도 시간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기도 때문에 그 위대한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자기 문제는 아니지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있는 그대로,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 막 복잡한 단어를 써야 되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알린 것인데 이게 뭡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는 기도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만 기도는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이고 생긴 이런 문제를 그냥 가서 그냥 얘기하면 돼요. 가족들이 모이면 얘기하듯이 생긴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게 아니에요. 천지 차이가 납니다. 천지 차이가 납니다. 그때부터는 기도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문제가 공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아이들이 동네에서 놀고 이렇게 하다가 나무 집 유리창을 깨고 장독을 깨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막 가슴이 들컥합니다. 근데 자기가 그 아이가 아무리 그걸 붙들고 씨름해봐도 소용이 없고 결국 엄마에게 알려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이게 유리창을 깼다고, 장독을 깼다고. 그러면 엄마는 또 이놈의 자식을 등짝한다 하니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부터 엄마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온 어려움도 내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간단한 건 있어요. 근데 진짜 어려움이 오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내가 책임질 수가 없고 아무리 붙들고 끙끙거리고 이렇게 해도 머리만 아프고 우울해짐, 불안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배구할 때 보면요, 공이 넘어오면 토스해서 빨리 넘어 또 넘겨야 됩니다. 너무 오래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좀 고민도 되지만 빨리 넘겨버려야 돼요. 하나님께로 빨리 넘겨버려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아수르의 그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협박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편지 자체를 성전에 가지고 와서 펴놓고, 기니까요, 그 편지 자체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죽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아보면 기도가 이렇게 위력이 있구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제가 뭔가 하면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싸늘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동안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머니 그 마리아의 도움이 오면 한 번도 그 도움을 요청을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렇게 하면서 매몰차게 거절을 하셨는데 아마 마리아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까지 하면서 냉혹하게 거절했을까요? 예수님이 갑자기 불효자가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공생애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육신의 모자 관계에서 탈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자리매김을 다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앞에서 아무리 육신의 어머니라도 한 피조물 여자에 불과한 것이 맞는 것입니다. 아마 마리아는 충격을 받으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신이 번쩍 들면서 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가 낳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피조물이다, 이 관계를 설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이 관계가 분명해야 구원도 받고 기적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뻣뻣하게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똑똑하니까요. 그래서 똑똑하면 손해보는 거예요. 똑똑하면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똑하지 않는 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복을 받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 것을 좀 걸치고 있으면 자기가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교만하고 하나님도 무시하는데 그런 사람은 구원도 없고 기적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 너무 똑똑해가지고요, 자기는 너무 똑똑하니까 제일 좋은 대학, 제일 좋은 학과를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하니까 대기업에서 바로 스카웃을 해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의 존재 나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게 확실하다 해도 나는 믿을 필요를 못 느낀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무 똑똑하니까요. 근데 이제 그 집 부인이 암에 덜컹 걸린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은 그 똑똑한 것으로 그건 해결할 수 없으니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이제 합니다. 하나님 한번 이 병을 낫게 하시면 하나님 잘 믿겠다고. 근데 그 부인이 병이 나았어요. 치료가 잘 돼서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꼬꾸라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겸손한 사람이 되고 감리교회 그 권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소설을 쓰는 이런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위기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고 티끌에 불과하다, 이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지위를 가져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아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칩니다. 아무리 대단해도 교만한 자는 물리칩니다. 겸손한 자는 초청을 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에게 바로 그런 태도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의 도움 요청을 거절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일이 자신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사실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가하고 예수님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 집의 주인공으로 초대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손님으로 초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이 뭡니까?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치를 안 해요. 자기들은 예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 살아도 예수님과 관계가 없을 때는 끝이 좋지가 않아요. 위기를 이길 수가 없고 죄를 이길 수가 없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잘 되는 것 같아도 끝에 가서는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외가 없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예외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부자교회입니다. 뭔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교회였지만 정작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그런 교회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업을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잔치하는 주님이 막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이래 듣지도 못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보면 믿는다 해도 세상에 치우쳐서 주님 없이 그냥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아무리 거창한 사업을 해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고 위기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 큰 사업을 하고 이런 것보다도 개인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승장구하고 이런 것보다도 예수님과 연결을 시켜놓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 모든 것,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모든 것을 예수님과 연결을 시켜놓아야 위기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보면 마리아의 집요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아들 예수님이 냉혹하게 거절해도 포기 안 합니다. 아예 종들을 불러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렇게 당부를 해놓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가 아들의 냉혹한 거절에도 물러서지 않고 더 적극적인 믿음으로 간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한번 얘기를 해놓으면 반드시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든지 저거를 돌파구를 만들어주신다. 이 신뢰가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시험을 해보십니다. 이방의 한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내 딸이 죽게 되었는데 고쳐주십시오. 그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다.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냉혹한 거절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건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고 테스트입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적인 그런 말이었습니다. 만약 그 여인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면서 포기하고 돌아가버렸다면 그 딸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끝까지 맞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고 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끝까지 집요하게 예수님을 물고 늘어졌을 때 그의 딸이 살아나는 치료가 되는 기적을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 절대로 쉽게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도 아무 때나 불쑥불쑥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봅니다. 그냥 한번 기도해 보는 것인지 그냥 믿는 흉내만 내는 것인지 아니면 죽으라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인지 끝까지 주를 신뢰하는지 시험을 해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응답이 안 된다 그래서 기도응답은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구나 이래 생각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설사 믿음으로 갔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졌을 때, 그냥 가다가 딸아이가 죽어버렸다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도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두려움을 믿음으로 자꾸 누르면서 끝까지 끈질긴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 여리고성의 그 두 소경을 보면 예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못 들은 채 하고 가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막 끈질기게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 사람들은 막 시끄럽다 이러면서 꾸짖고 이렇게 해도 그런데 관여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부르짖으면서 나가니까 결국 주님이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기적이 그리 많지만은 우연히 쉽게 일어난 기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갈급한 심정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적극적인 믿음으로 가서 그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께 왔는데 사람들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웬만하면 포기하고 다음 기회에 보자 이렇게 할 텐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 주인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지붕을 뚫어가지고 달아냈는데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환자를 치료를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기적, 사실은 일어날 수 없는 기적. 주님은 일어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내 때도 안 됐고 나와 관계도 없고 도저히 이런 상태에서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고 이렇게 했지만 마리아가 집요하게 달려드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 믿음은 마리아처럼 주께 요청한 것은 꼭 응답해 주시고 주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 요거를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때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병도 치료되고 다양한 어려움들이 해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그 집요한 믿음이 예수님과 관계없는 것도 관계있게 만들어버리고 때가 안 됐다 그런데도 때를 앞당겨서 오늘 이 첫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리아의 집요한 믿음이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집 종들에게 결례를 위해서 놓여있는 항아리 6개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시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종들이 또 중요합니다. 종들이 못하겠다 그러면 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종들이 순종을 했을 때에 떠서 가면서 변화가 됩니다. 가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적은 사람이 흉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보면 그 기적을 표적이라, 예수님이 창조주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주님이 만드신 그 포도주는 최고의 포도주였습니다. 그 맛을 본 연회장이 증명을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대개 잔치집은 처음에는 좋은 술, 좋은 음식이 나오다가 취하고 나면 덜 좋은 것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취하면 뭐 잘 모르니까 조금 덜한 것이 나와도 괜찮다는 거죠. 못된 거죠. 사실은 못된 게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이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대단한 것 같은데 갈수록 시시해지는 것입니다. 갈수록 진부해지는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인기, 권력 이런 것도 처음엔 대단한 것 같아도 가면 갈수록 허망하고 권태롭고 식상하고 그저 그런 것이죠. 이게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그저 그런 것인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죄 짓는 쪽으로 가면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를 때 죄 짓는 쪽으로 가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것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고 너무 거기에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 거기에 목숨을 거는데 그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 것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전혀 없으면 문제가 되지만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 말이죠. 이 세상 것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가면 부패하고 썩고 결국은 변질이 돼가지고 죄 짓는 도구로 전락을 하고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세상 것은 너무 과한 것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반대입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고 시시한 것 같은데 갈수록 강력한 축복이 흘러나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새롭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겨우 끌려서 부인에게 끌려서 남편에게 끌려서 이렇게 교회를 나오다가 나중에 보면 본인이 더 적극적으로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맛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말씀의 맛을 본 것입니다. 아주 잘하는 것이죠. 결국 이 세상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영광을 움켜쥐는 자가 진짜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에는 시시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주님이 하시는 일마다 최고입니다. 마치 인류 요리사가 좀 시원찮은 재료를 가지고도 그렇게 탁월한 음식을 만들어낼 때 사람들이 감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만든 이 우주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멋이 있습니까? 주님이 만든 이 지구가 얼마나 신기합니까? 생명체들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특히 우리 인간은 최고의 걸작품이고 우리 인생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면 최고로 만들어주십니다. 극상품의 포도주같이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갑자기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인생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원망하면서 지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 비참한 인생을 전부 다 하나님께 맡겼을 때 13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최고의 인생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모세를 더 숨겨서 키울 수 없게 되니까 과감하게 나일강에 띄웁니다. 이게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랬더니 애굽의 공주가 그를 입양을 했습니다. 안전하게 자랐고 나중에는 출애굽의 주역이 되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자꾸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별것 아닌 것 같고 미래도 불투명하고 불안하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켜가지고 극상품의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누구보다 안타까운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연회장입니다. 그는 그 기막힌 포도주 맛을 보고 감탄은 했지만은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가 만약 진지한 사람이었다면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그 최고의 포도주가 나왔을 때 역학조사를 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는 그렇게 역학조사 잘하더니 이럴 때도 역학조사를 해서 예수님께까지 그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으면 그 사람도 그의 인생도 변했을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을 보면 주님이 다양한 사인을 주십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저런 다양한 사인을 주시는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흥청멍청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결국 그렇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연회장이면 뭐하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성공하고 유명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데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 차별이 없이 사람 다 똑같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다 그렇고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된 사람은 종들입니다. 종들. 이 집 종들입니다. 9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종들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말도 되지도 않는 말씀,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말도 되지도 않는 그 말씀에 기꺼이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한 종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의 능력과 기적은 그런 사람들이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종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주인 행세를 한다, 그러면 기적은 없습니다. 주님의 종이 되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종은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이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은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고 종은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종들이 그 항아리에 물을 부었습니다. 자기들이 부었습니다. 자기들이 그걸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갖다 주는 것이니까요. 물이 뻔한 걸 알면서 갖다 주었을 때 따귀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욕을 얻어먹을 것입니다.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질 필요가 없었고 그냥 어찌되든 간에 무조건 순종해서 가니까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집 주인을 불러서 물을 채우고 이걸 떠서 갖다 주라 이렇게 했으면 주인 그리 안 했을 것입니다. 연회장을 불러서 그렇게 했으면 욕을 퍼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어떻게든 이 종의 정신을 회복을 해야 기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말씀만 많이 들으면 이 머리만 커지기 때문에 안 되고 손발이 같이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을 체험을 하려면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믿음도 가지지만 말이 안 돼도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이 기적이 결혼식장에 나타났다 하는 것은 우리 일상 어디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적은 꼭 일어날 수밖에 없을 때 일어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음이 뜨거울 때 일어납니다. 절망적인 상황인데 믿음이 없으면 안 일어나요. 상황이 좋은데 믿음도 없고 안 일어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음이 뜨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로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안보나 다 불안하고 코로나가 3년을 이렇게 지속이 되니까 사람들도 침체되고 경제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고 교회도 반토막이 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암이 막 생겨나고 있고 희귀병들이 생겨나고 있고 어려움으로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때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침체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이럴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기적을 일으켜보자, 그런 때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적맨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슈퍼맨은 아닙니다. 그거하고 달라요. 슈퍼맨은 가짜입니다. 기적맨은 진짜입니다. 우리 안에 기적인 자가 들어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기적을 끌고 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이론이 아니고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오직 주님께 맡겨서 기적과 능력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위기가 난무한 세상이고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설치는 세상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우리는 너무 약하고 어리석어서 위기를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위기 앞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같이 종들같이 끝까지 주를 붙들고 기도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서 기적을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